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물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속건제가 네 번째 제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섯 가지 제사를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에게도 당연히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순서에 있어서 세 번째 들어있던 화목제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속건제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번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소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속죄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속건제는 원래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것을 또 회개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물질적인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에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를 누구에게 끼쳤는가 대상에 따라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혹은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겼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이제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리게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배상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배상을 할 때에는 네가 손해 끼친 것에다가 20%를 가산해서 120%로 갚아주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게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전반부인 5절까지는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는가,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다시 볼 그런 필요는 없어요. 속건제 드릴 때에 예물을 가지고 오면 이제 내장을 다 꺼내고 또 기름을 다 꺼내고 그래서 그것을 제단에서 모두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앞부분과 다른 어찌 보면 부연 설명일 수도 있는 혹은 제사장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6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이 속건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거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앞부분에 속죄제 드릴 때도 그랬고요. 소제 드릴 때도 그랬고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와 관련해서 고기가 남을 때 혹은 곡식으로 되어 있는 먹을 것이 남았을 때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제사 드리는 방법만 나왔다면 지금은 제사장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수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디서 먹느냐?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먹게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막은 겉으로 봤을 때에 장엄하고 웅장하고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막 크기가 별로 얼마가 안 돼요. 또 굉장히 엄숙하고 근엄하고 이런 분위기랑도 상관없습니다. 성막에서 계속 짐승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비명지르는 소리가 날 테고 피를 가다다 뿌리잖아요. 피비린내가 날 테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고기도 먹고 또 밥도 먹고 옷도 갈아입고 빨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근엄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좀 이게 경건하거나 이런 것과는 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일단 제사장이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 보시면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다시 나오는데 7절부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랑 속죄제 이미 앞에 나왔던 속죄제랑 지금 말씀하신 속건제는 규례가 같아요. 그러면 속죄죄를 말씀하실 때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세부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기억이 안 나지만 들으시면 다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속죄죄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는 제사장이 남은 고기를 먹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남은 것을 먹는 것은 속죄죄나 속건죄나 똑같다 이거예요. 또 그보다 앞서서는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속죄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에 제사장 자신이 죄를 범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죄 드릴 때 이런 경우가 나왔죠. 그때에는 고기를 다 불태우고 제사장이 먹을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속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도 선명히 나오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면 거기다가 120%를 갚아드려야 되는데 누가 제일 하나님 물건에 손해를 많이 끼칠까요? 태어나서 성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은 손해 끼칠래야 손해 끼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주자주 나와서 성막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다 못해 앞뒤로 오고 가다가 부딪히기라도 하고 뭔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는 어찌 보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많이 드려야 되는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제사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자기가 실수하거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규례가 같다. 그러니까 똑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7절 뒷부분부터 보면 제사장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7절 뒷부분입니다. 그 재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면서 고기가 남았잖아요.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시면 앞에 나왔던 다른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번제, 소제, 속죄제, 지금 네 번째로 속건제를 말씀하시잖아요. 각각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를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에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어떤 몫을 갖느냐, 그냥 얼핏 생각해보면 번제는 싹 다 불태워 드리는 거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은 제사장이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죽은 먹는 게 아니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죽을 꼭 제사장이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죽까지도 싹 다 불태워 버린다 하면 뭐 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죽에 대한 소유권은 제사장이 있는 거죠. 참고로 번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번제를 나눌 때에 이 제사드리는 제물이 무엇인지 예물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나눴거든요. 그런데 수송아지로 번제를 드릴 때는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때에는 가죽을 벗긴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는 그냥 가죽 안 벗겼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양이나 염소도 가죽을 벗겨도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제사장이 자신의 소유로 수입으로 삼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번제에서는 가죽을 갖고요. 그 뒤 9절에 보시면 화덕이 구운 소재물, 냄비,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두 번째는 소재잖아요. 소재와 관련해서 소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 말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에 남은 것은 제사장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나와서 다 나눠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만 여기에 보면 고기 같은 경우에 균등하게 분배하는지 안 하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고기를 갖고 나왔을 때 균등하게 분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좋겠죠. 하겠다고 했을 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분배를 안 하고 그냥 제사 드린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혹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제사장들에게만 그렇게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고기는 곡식과 달라서 또 보관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금방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상할 수 있으니까요. 곡식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기가 과연 균등하게 분배를 했던 대상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현실만 놓고 보면 나중에 이제 제사장 또 레위인들이 있었던 걸 놓고 보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균등하게 분배가 안 되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튼 여기 보면 제사장의 소득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지껏 나왔던 모든 제사들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는 가죽을, 소제에 대해서는 곡식을, 그리고 그대 나오는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는 고기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소유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속건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지껏 나왔던 네 가지 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무엇을 받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가, 이게 초점이라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가, 이 내용이 초점을 기록하고,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한 두 가지를 핵심 메시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사장들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수입을 어디서 얻느냐? 여기 보면 다 직분 감당하면서 받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합당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정해 두신 것이니까요. 또 동시에 잘 보시면 제사장이 제사를 한 가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받는 은혜가, 받는 이 수고했다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받는 그 상급의 내용들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죽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곡식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고기를 받고. 그래서 내가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제사의 종류가 다를 때마다 얻는 것이 각기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직분을 감당하면서 각기 다른 무언가 수입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보답을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육적인 생활도 하고 영적인 생활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외에는 수입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에 어떤 수입이 있었냐면 제사장들도 땅을 부여받았고요. 성읍을 부여받았고 비록 아주 넓은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들판도 성읍 중심으로 일정 부분에 들판이 있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울 수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넓은 땅을 받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만 땅과 가축들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가축을 키우거나 이러면서 수입을 얻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보면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 게 그들의 처지였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실만 놓고 보면 야, 너 제사 드린 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야 돼. 거기에서 가죽이든 곡식이든 고기든 얻어야 돼. 또 네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땅을 주기는 하지만 조금만 줄 거야. 이걸 태어날 때부터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너는 평생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정해 두신 거예요. 이게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목사님들은 뭐 목사가 꼭 가난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감당하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기는 하지만 육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엄청나게 대단히 크고 놀라운 풍성한 무언가를 채워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는 하지만 야, 저렇게 많이 받았구나.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 그런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건 사람에게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얻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얻지 않아요. 잘 보시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만 갖고 오잖아요. 제사장에게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주나요? 안 줍니다.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예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사람에게서 뭘 받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가끔 여의도에는 모 교회를 이제 출석하곤 했는데, 근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 열심을 품어라, 또 직분자들을 목회자를 잘 섬겨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종종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보니까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 받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걸 없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그렇긴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늘 강조하신 게 신방을 가면 봉투 세 개를 준비해라. 첫 번째는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봉투 준비하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수고하고 왔으니까 목회자에게 드리는 사례비를 봉투를 두 번째로 준비하고, 세 번째는 목회자가 차를 타고 왔으니까 기름값을 따로 준비해라. 예, 그렇게 봉투 세 개를 준비하라고. 저희는 신방을 못 받아봤습니다. 봉투 세 개를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차피 교회에 드릴 거 3분의 1씩 쪼개 가지고 세개 준비할 걸. 그렇게 해서라도 받으면 될걸뭘 봉투에다 많이 넣으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을 표현하라고 한 거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시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분명히 제사를 드리느라 수고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뭘 받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은 그것만 갖고 와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이 결국에는 제사장의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걸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떳떳하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쿵저러쿵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약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허물이나 잘못을 책망했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받는 수고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수고비는 안 받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제사장이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제사장들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수입을 갖게 되는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준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받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주신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 제사장이 없으니까 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이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만 직분이 아니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또 오늘날 이 교회에도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직분, 장로도 직분, 권사도 직분, 교사도 직분, 여러 종류의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하면 어떻게 유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지 않는다고 했죠. 이걸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건, 설거지를 하는 직분을 감당하건, 어떤 종류의 직분을 감당하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못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분 감당하면서 사람을 쳐다보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행해주시지만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하심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항상 훌훌 떠나시잖아요. 뭔가 보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이 그냥 떠나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다 제사장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직분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그래서 늘 기쁨이 있고 섬긴 다음에 시험에 들거나 나 이건 못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늘 주를 바라보면서 받아들여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그들이 직분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눕니다. 우리가 비록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는 그런 구약의 율법시대를 살고 있지 않으나 주께서 제사장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직분을 감당할 때에 늘 담대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베푸시며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기웃기웃거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